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성서대학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기별을 새 천사를 통해서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중요한 기별을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첫째 천사의 기별을 함께 공부했죠. 오늘 이 시간에는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특별히 무너진 바벨론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 8절에 나오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지금 첫째 천사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공중에 또 이어서 날아가죠. 둘째 천사가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아주 다급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이나 어떤 집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너질 때 빨리 그곳에서 탈출해서 나와야 되죠. 네,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어떤 무너지는 곳에 있으면 압사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무너지니 빨리 나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둘째 천사를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 똑같은 비슷한 내용의 기별이 계시록 18장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떤 기별을 주고 계십니까? 네, 지금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너희는 거기서 빨리 나와라. 왜?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텐데 그 죄에 함께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에 내릴 재앙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빨리 그것을 탈출해 나와라. 그러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의미에서 이 바벨론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은 역사에 보면 고대의 실제의 한 나라였고 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기록할 때는 그 사도 요한 당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바벨론은 아주 황폐되고 폐허가 되어서 그 자취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 바벨론은 바벨론어로, 바벨론의 언어로 바빌루라는 언어인데, 단어인데 바벨 혹은 바벨론이란 말은 원래 그 원어의 뜻이 Gate of God, 그래가지고 신들의 문,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그것을 좀 경멸하는 말로 히브리어로 혼잡케 하다, 혼잡이라는 단어에 발랄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키고 혼합해서 그들이 바벨론을 부르고 바벨론의 의미를 두고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그 당시의 그 도시 사람들은 신들이 지상에 인간과 교통하고 인간의 일을 살피기 위해서 내려와서 주관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해서 바벨론을 신들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바벨론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바벨이란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벨탑을 세웠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에 너무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모든 인간의 그 창조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인간의 생각하는 것과 의도와 욕망과 모든 것이 너무 악하고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 홍수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너희 이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그 약속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 아름다운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그 빨주노초 일곱 가지 색깔이 나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뜨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로 우리를 보존해 주셔서 다시는 이 땅을 물로 홍수로 비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아의 후손 말이죠. 자, 그랬는데 노아의 후손 중에서 그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 함, 야벳 세 아들 중에서 함이 있었죠. 함의 아들 구스, 그 다음에 구스의 아들 니므롯. 니므롯이 바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큰 높은 탑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로 9절, 창세기 11장 8절로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이 최초로 바벨탑을 쌓은 사람,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기원이 되게 한 그 사람이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니므롯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은 니므롯이 세운 나라, 그의 나라는 어떻게 나오냐면 시날 땅의 바벨과 그다음에 또 레센, 레센이라는 건 큰 성이라는 의미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서, 불신으로서 그 큰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네, 그 할아버지, 그 조상 노아 할아버지의 그 믿음과 또 그 신앙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히 믿음으로써 어떻게 써야 됐습니까? 네, 하나님의 그 무지개를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순종을 해야 했지만은 니므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대의 니므롯은 영걸이라고 그랬습니다. 영걸이라는 것은 전쟁에 아주 능하고 뛰어나고, 네, 니므롯은 아주 장대하고 굉장히 컸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의 신앙을 표시해야 됐지만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내가 높이 성을 쌓고 다시 이 세상이 물로 멸망이 될 때 우리를 보존하자 해서 탑을 높게 쌓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정신으로 높이 높이 구름에 닿게까지 구름에 닿게 높이 쌓았다 그랬죠? 그런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속에도 정말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 속에 그것은 곧 바벨탑을 쌓는 그런 것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허락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이라는 탑을 세워가지고 니므롯이 최초로 이 바벨론을 세운 그 조상이 되었는데 이 탑은 배도의 기념비였고 반란의 성체였고 하나님의 도전에 대한 상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하나님께 대한 배도의 또 배반의 도전의 상징으로 선지자 이사야는 그 루스벨, 사단을 바벨론에 보이지 않는 왕으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4절 또 12절 14절을 보면은 바벨론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요. 그 바벨론이 곧 그 루스벨 아침의 계명성이 어떻게 타락을 하고 떨어졌는가 하는 것과 잘 연결시키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4절과 12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4절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의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정신,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께 반역한 정신. 그것이 바벨론의 상징이 되었고 그 바벨론의 왕이 바로 하나님을 하늘에서부터 반역을 일으킨 우스베 곧 사단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그러나 사단이 자기의 지상의 지배권을 찬탈하고 또 지배권을 장악하여서 다스리고 자기의 모든 의도를 푸는 그 중심지로 삼는 도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의 대표 도성은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세우고 바벨론의 도시와 그런 것들을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완전히 독립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독립된 정부를 세우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의 마음대로 그 뜻대로 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탑을 다 흩으시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손들을 보존하고 사단의 개입과 또 바벨론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장악하려는 사단의 모든 세력을 개입하시고 막으시면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오셨던 것입니다. 자, 바벨론은 또 어떻게 이어집니까? 느부갓네살 2세가 바벨론을 재건했습니다. 이 바벨론을 얼마나 튼튼하게 잘 재건하고 세웠는지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바벨론의 그 성벽은 너무나도 두껍고 튼튼해서 난공불락의 성으로 불렸고 여러 대의 마차가 거기를 지날 수 있을 정도로 그 성벽이 아주 두꺼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그 금신상 이야기 잘 아시죠? 네. 그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었거죠. 꿈속에서 금신상을 보았는데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은 은과 그다음에는 또 놋과 철과 이렇게 된 것을 보았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아주 고심할 때 누가 하나님의 사람 누가 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했죠. 자, 느부갓네살은 그 다니엘의 해몽 꿈의 해석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은 다름 아닌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느부갓네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네, 그 인간의 욕망, 자기를 높이고자 하고 그 교만하고 자기의 영화가 영원히 갔으면 하는 그 욕망에 너무 차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을 상징하던 그 금으로 온 신상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바벨론 나라가 영원히 가기를 열망하면서 금 신상을 세웠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극적인 사건들로 개입을 하셨죠. 네, 그래서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금신상에 또 절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가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지내고 그러다 회개하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느부갓네살의 후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그 바벨론의 정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패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정신을 가지고 그 정신을 계속 계승해 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들 손자 그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모든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성이 함락이 되고 다른 나라 메대와 펠샤 메대와 바사 나라를 일으켜서 내가 이 나라의 권세를 다른 나라에 주겠다라고 하게 되고 그때부터 바벨론이 파멸되고 멸망되어 가서 결국 AD 1세기의 말이 될 무렵에는 바벨론이 완전히 사실상 소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예레미야 51장 37절에 보면은 한때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화려했던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멸망돼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예언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고 그다음에 실랑이 거하는 거처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예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에 딱 맞게 어떻게 됐습니까? 고대 바벨론이 무너진 이후에 완전히 파괴돼서 거기는 황폐하게 돼서 실랑과 들짐승들이 거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벨론을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바벨론으로 볼 수 있고, 또 제2차의 의미로는 영적인 의미로 바벨론의 그 정신을 가지고 또 다른 그 비유적으로 어떤 바벨론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고대 도시였고 바벨론이 니므롯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 이런 바벨론의 역사를 봤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고대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사단은 또 이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바벨론을 일으키려고 시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은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은 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 뜻을 보아서 이것은 그 이름이 비유적으로 쓰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 속에는 바벨론과 같은 똑같은 정신과 바벨론과 같은 똑같은 사상과 의도를 가지고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그대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올라온, 생겨난, 생성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네, 그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기원 후 AD 1세기가 끝나갈 무렵에 그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로마라는 도시와 로마라는 제국을 무엇으로 불렸냐면은 비밀스러운 명칭, 자기들만 통하는, 그 초기의 그리스도인들만 통하는 그 명칭으로서 그 로마를 뭐라고 부르고 있었냐면은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욱 흥미있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뭐라고 썼냐면은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바벨론에서 어느 곳에서 일했다는 것을 지지해주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전승에 따르면은 베드로는 로마에서 계속 일을 했고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보아서도 그 역사학자들은 또 성경의 주석자들은 말하기를 베드로가 그 로마를 비밀리에,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비밀리에게 그들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 명칭으로서 로마를 바벨론으로 부르지 않았나라고 사람들이 해석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로마 이렇게 입에 올릴 때에 정치적인 보복을 받을까 봐,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어려운 핍박 속에서,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그 로마를 은근히 몰래 비밀스럽게 지칭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바벨론이라고 그리스도인에게 불리고 있었는데, 특별히 AD 125년경으로 연대가 추정되는 그 위경에 보면은 시빌의 신탁집이라는 위경인데, 그 5권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바벨론의, 영적 바벨론의 운명과 그 다음에 로마의 운명이, 그 멸망하는 그 운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주 밀접한 관계로 돼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로마를 표현하기를 로마는 마술을 좋아하고 또 간통에 탐닉하고 피에 굶주린 마음과 신을 믿지 않는 정신을 가진 아주 악한 도시라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고, 또 로마 때문에 히브리에 있는 많은 충성스러운 성도가 죽었다고 그 위경에 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위경 AD 1세기나 2세기 중에 기록됐다고 믿어지는 또 제2 바룩서에는 바벨론이라는 명칭은 로마로 로마에 대해 사용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외에 미드라시와 또 다른 여러 가지 문헌에 보면 유대인들이 로마를 곧 바벨론이라고 불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세기 말에 살았던 터툴리안이라는 교부 잘 아시죠? 터툴리안도 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는 용어는 로마 제국의 수도를 언급한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가졌던 똑같은 정신과 그 의도와 사상, 사단이 거점으로 삼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 도시와 그 상징으로서 바벨론의 도시를 세웠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이 함락되고 멸망한 후에 똑같은 정신을 이어받아서 일어나서 생성돼서 똑같은 그 일을 행한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하나님의 자손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죠. 그래서 거기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존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손들이 거의 멸망해서 없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아마 하나님의 자손들이 다 멸망될 것이지만 기이한 방법으로 간섭을 하셔서 보존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것처럼 또 로마에 의해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로마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로마가 이교 로마로 제국으로 생성이 되었지만은 그 다음에 그 로마가 어떻게 바뀝니까? 교황 로마로 바뀌죠. 그래가지고 이 로마는 종교를 카톨릭을 세우면서 그 종교가 국가의 권력을 빌어서 힘을 빌어서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세력의 거점으로 쓰면서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암흑시대 1260년간의 그 무서운 핍박들도 무엇을 어떤 제국을 통해서 됐습니까? 이 이교 로마 제국을 통해서 교황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벨론은 성경에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불립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넓은 의미로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을 배도하는 종교 체제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좁은 의미로 생각해 볼 때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큰 바벨론은 특별한 의미의 그 종말의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는 배교한 종교들의 집합체와 연합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에 대한 자세한 그 표현이 나오는데 바벨론과 그다음에 또 음녀와 또 이런 짐승과 이런 것들이 잘 연관돼서 나옵니다. 여기서 그것을 다 다루기는 힘들지만은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8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이 음녀로 표상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음녀가 무엇입니까? 음녀는 품행이 방정하지 않고 또 정조가 없이 아주 타락한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순결한 처녀는 하나님의 정결한 교회를 말하고 음녀는 하나님의 타락한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음녀, 또 음녀들의 어미, 그리고 그 불순결한 그 딸들을 가리키는데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녀하면은 거짓 교회, 그렇죠? 네, 바벨론, 또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또 로마 교황권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의 이마에는 이름이 쓰여 있는데 그 음녀의 이름이 이마에 곧 뭐라고 써 있냐면은 큰 바벨론이라고 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바벨이 처음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바벨은 혼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자, 큰 바벨론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혼잡, 그러니까 거짓 교리들과 교황권의 오류들과 또 거짓 복음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또 모든 죄악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모든 정신들이 바벨론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부릅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바로 타락한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녀들에게는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딸들이 있죠. 그래서 바벨론의 시초화되는 어미가 있고 바벨론을 따라가는 딸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음녀는 곧 바벨론 로마 교황권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교황권의 모든 오류를 따라가고 타락한 모든 배도한 개신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음녀의 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음녀가 무엇을 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이 계시록 17장에는 나타납니까? 네,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자, 이 계시록에서 우리가 짐승은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까? 짐승은 국가와 왕과 세력을 상징하고 있는데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바로 교황권이 왕이나 국가의 세력을 이용해서, 타락한 종교가 왕이나 국가의 세력을 이용하여서 연합하고 그것을 또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여서 강요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많은 세력들, 그 세력을 이용해서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음녀, 바벨론이라고 상징된 이 음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많은 피를 흘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그 모든 사실들을 보아서 예수님의 그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고 많은 수천만 명의 순교자들을 내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런 역사적인 역사 속에서의 그 교회를 알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교황권입니다. 물론 천주교 내에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로마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과 그 로마 교황권이 가리키고 있는 그 거짓 교리들과 오류들과, 조직과 지도층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황 레칭거는 전 세계 감독들에게 보내는 교서에 이렇게 놀랍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할 사실은 단 하나의 거룩한 교회인 천주교는 다른 사도 교회들과 자매가 아니다. 천주교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권은 스스로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든 교회의 어머니이다 라고 스스로 그들 자신을 칭하고 있습니다. 또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많은 백성들, 물은 많은 백성들을 상징하죠. 계시록에서. 그래서 많은 나라와 백성들과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종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언급될 때에 그 바벨론 뒤에 늘 따르는 그 표현인데, 그것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로 모든 백성들에게 먹이던 자로다라는 표현이 늘 나옵니다. 자, 왜 여기서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라고 상징을 하고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모든 온갖 오류와 이단과 거짓 교리들과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없어서 비틀거리고, 그렇죠? 갈 방향도 모르고 판결도 굽게 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오류들과 교리들과 거짓 그런 복음들이 지금 이 기독교에 난무하고 있고, 그래서 그 포도주에 취한 많은 개신교들이 지금 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거짓 복음 속에서 거짓 기만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참 시간이 다 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지금 이 바벨론의 타락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그 가운데서 나오라 라고 애타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이 어떤 연합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이 왜 무너졌는지 그런 사실들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잠깐 우리가 연구하면서 참 바벨은 혼잡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그런 것에서 정말 어둠에 쌓여서 혼미하고 어둠 가운데 쌓이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혼잡이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잠깐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바벨론의 이 모든 정신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바벨론처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또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바벨론적인 정신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사단의 대표적인 도성으로 사용되고 또 사단이 기점을 마련해서 자기의 세력을 뻗치는 그런 장소로 이 성경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계시록에 상징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권세의 다스림을 받고 그 은혜의 능력 속에서 매일 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그 준비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바벨론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타락한 그런 바벨론이 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공부하면서 영적인 의미도 우리가 새겨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새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한 주일 동안에 우리 살 때에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바벨론의 정신을 없애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감사하고 순복하는 생애를 사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 바벨론이 무너진 사실과 그 속에 들어있는 많은 비밀들과 구체적인 그런 사실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연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